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가 나타났는데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는지 몰라요. 우리는 구름을 늘 자주 볼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비가 안 와도 구름이 보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 이 문화에서는요. 구름이 늘 있지 않아요. 비도 늘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봄비, 여름비, 가을비, 겨울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건기, 우기가 있어가지고 건기 때는 아예 비가 오지 않고 아예 구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그 광야지대는요. 그야말로 우기 때도 비가 잘 오지 않는 그 1년에 어떻게 비가 몇 차례 오지도 않는 그런 지역 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없는 그러니까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구름 보기가 어려운 그런 동네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장막을 덮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구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에도 성막을 세울 때 구름이 가득하고 솔로몬 성전 완공할 때도 구름이 가득하고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럴 때 그 구름은 어떤 물리적인 구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표지 가운데 오신다. 꼭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구름은 성경에서 대단히 독특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사실 구름이 있을 리 만무한 그런 상황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어떤 이미지였는지 몰라요. 비가 온다는 것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 오면 우산 쓰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은 비 와도 우산을 안 써요. 왜냐하면 비를 그렇게 기다리고 비를 맞는 것 같은 그런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은 비가 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다.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성막이라는 것이 진짜 축복의 덩어리고 은혜의 덩어리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이 이 성막을 뒤덮고 있는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앞장서서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구름 기둥 아래서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이게 또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0장 34절입니다. 민수기 1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 진영을 떠나서 행진을 하는데요. 기온이 우리랑 달라요. 기온이 우리는 덥다 이러면 한 30도, 그런데 이 동네는 한 40도 뭐 이렇게도 올라가고요. 정말 구름이 하나도 없고 다 땡볕이기 때문에 말도 못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위를 덮고 있으니까 그 구름 밑에는 이게 다 이제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볕에서 걸어가지 않고 구름이 덮여 있는 그늘 아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 동네의 문제가 일교차가 큰 거예요. 이게 뭐 밤이 된다고 해서 영하로 내려가거나 뭐 이렇게는 되지 않지만 낮에는 막 30, 40도도 넘어 올라가는데 이게 밤이 되면 기온이 확 내려가 가지고요. 이게 영상 한 5도, 10도 이렇게만 돼도 사람이 얼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온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 거 공기가 갑작스럽게 식어 버려 가지고 광야에서 기온이 확 내려가는데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이 증거의 장막 위에 있는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였던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 사실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장 적절한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그런 긍휼, 그런 자비, 그런 사랑, 그것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도 있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측 불가능해요.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언제 움직이실지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세월 오랫동안 머물 때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게요 내일 아침에 구름이 움직일지 한 달 후에 움직일지 1년 후에 움직일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계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상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셨을 때 이게 조용히 따라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계산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간다. 이거 아마 쉽지 않았을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어떤 일이든지 너무 지나치게 계산하고 지나치게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산과 계획대로 항상 움직이려고 하는 거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너무 계산하고 너무 계획하고 꼭 치밀하게 자기 삶을 딱 짜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대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여기 문을 닫으시고 이 문을 여시면 이 길로도 가고 이 문을 닫으시고 저 문을 여시면 저렇게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머물러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급하게 문을 열어주시면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주목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계획하고 계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호를 하면 즉각 움직이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계획적인 삶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계산적인 삶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호하시면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삶 뭐 이런 거를 훈련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제 저녁까지 걸어왔는데 아침에 또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제까지 걸어왔는데 아침에 또 구름이 떠오르는데 그거 따라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선 몸이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제 걸어왔지만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아주 급하게 움직이고 바쁘게 움직이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는데 또 움직여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움직이라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 아, 여러분 한 이틀 정도 괜찮은데요. 일주일을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광야라는 데가요. 똑같아요. 이게 뭐 다 언덕과 이게 뭐 사막은 아니지만 그냥 풀과 뭐 이게 거의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여기는 다 메마른 땅이고 뭐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수영장 있는 것도 아니고 개울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러니까 이 메마른 광야에서 1년을 머물러 있는다. 와 정말 이거는 우울증 걸리기 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이게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더 힘든 것은 이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표가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언제 움직일지 모르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 여러분 이게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어려웠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 생각도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놓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목표지향적인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거 분명한 일이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살아가는 법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을 지켰다. 직임을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얼마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민수기 전체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다는 말씀이 한 70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여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고 훈련받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목표를 이루려고 해요. 더욱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적인 생활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듣고 언제가 움직여야 될 때냐 뭐 이런 거를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맡겨진 직임은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배워야 될 가나안으로 가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순종할 줄 모르면 사사기가 보여주는 게 그게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순종을 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안식의 땅인데 그 안식의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이 안 돼요. 그러니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법이에요. 광야가 어떤 의미에서 영혼의 학교였던 거죠. 우리도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잘 배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와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법을 잘 배우고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